안녕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들음이라는 시리즈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로 노예에서 광야로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제 친구 보가 우리를 위한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들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시리즈가 중요한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듣기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엄마가 4살 된 어린 조카에게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고 말한 후 조카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조카는 어떻게 하나님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은 경험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살 된 조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유머스럽지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르는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로 얻습니까? 코미디언인 릴리 토밀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미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약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듣는 것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을까? 왜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이 시리즈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광야라는 단어가 제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삶은 광야의 방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절과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인간의 감성은 우리가 광야에 접어들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에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연관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광야에 대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 제도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해방은 광야에 창죽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을 가집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러한 만남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순간, 광야에서의 알림, 세 번째로 광야에서의 비전입니다. 순간, 알림, 비전. 먼저 광야에서의 순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디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저는 거기에서 멈추고 이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3개월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3개월은 12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나이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캠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언어 때문에 그리고 그날의 문화에 있는 일에 대한 중요한 뉘앙스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들은 야영을 했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문장으로 요약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순간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대 문화를 연구하면 숭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아인, 이집트인, 수메르인, 바벨로니아인들이 이것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그라트 피라미드를 봐도 사람이 만든 구조물은 무엇을 모방합니까? 그들은 산을 모방합니다. 다른 고대 문화에서는 문자 그대로 거룩하다는 여겨지는 것은 산이었습니다. 다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노예 제도에서 종족 그룹을 이끄는 임무를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기를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16장, 17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은 것입니다. 모세의 일은 새로 형성된 난민 캠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줄 저는 압니다. 또는 적어도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모세이고 이집트에 살았고 수메르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산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시나이 기지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여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이킹을 하러 갑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하이킹할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계십니다. 모세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하십시오. 보여주시고 여기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으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여기 모세는 광야에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광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그는 순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여기 계신지 압니다. 여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위한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게 되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슬퍼하고 왜 또는 이렇게 거기에 왔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이곳에 데려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절망적이고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진정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잠시 동안을 찾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그럼 여기 이 구절에서 광야에서의 상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려는 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에 어떻게 그들을 보호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그들이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거룩한 나라인 제사장 왕국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잠시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세요. 풍요한 땅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된 목적지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멀리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사막에 있습니다. 이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 사이나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지난 주말에 보가 말한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가 말한 대로 유리한 상황은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적이 있고 단순한 풍부함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지속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다른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말하는 순서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장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달리 말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뭘 했는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종한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20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가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일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은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항상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항상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당신을 독수리 날개로 태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구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에 들어 올려주신 것처럼 순전히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한 것을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약 율법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당신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구원 다음에 율법이 따릅니다. 달리 말해 나는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구조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그의 사랑의 목소리도 방향을 찾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 차이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거나 이 순서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과 감사에 의해 동의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으려면 순종하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웬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사물을 얻기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축복하도록 그 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종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그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왔어 라고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발휘하고 봉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연기가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정으로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겁을 먹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두 극 사이에서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특허, 승낙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순종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 라이선스 그룹은 하지만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요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따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또한 은혜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럼 은혜를 관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시계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저희 집에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알아보니 아주 귀중한 중고시계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그 시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시계를 보는 각도는 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관찰한다는 것은 연기와 불과 천둥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누군지 또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더 많이 이해한다면 내 은혜에 더 사로잡힐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되면 당신은 내가 창조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살면 내 소중한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제4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깊으면 중요한 소유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문구는 히브리어로 개인의 부를 말합니다. 사제왕국. 그리고 사제왕국은 무엇입니까? 사제는 무엇을 합니까? 중재자죠. 사제는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 때 두려움과 불안감이 아닌 사랑의 감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순수함보다 목적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요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비전. 제가 이것을 말할 때 저는 환각성 만남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호하는 미래의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비전, 하나님의 사명. 우리는 자주 이런 식으로 읽지 않지만 율법이 따르는 십계명은 비전, 선언문입니다. 선호하는 미래를 그린 그림입니다. 일이 될 수 있는 방법. 모세는 예언적 종교의 예언자였습니다. 기독교는 예언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비로운 믿음은 영적 도피로 세상을 떠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언적입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의 만남이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산을 올라가지만 필요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선호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한 일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떠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약속입니다.